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이 현행 대북 제재를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11일 밝혔습니다. 이날 백악관에서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에 앞서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대북 제재를 더 강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여부와 관련해 지금은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월 하노이에서 열렸던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실패로 생각하지 않고 긴 과정 가운데 하나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또 현재 중요한 일은 회담 동력을 유지하면서 국제사회에 3차 미북 정상회담에 대한 희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11일 영국 런던에서 체포된 위키리크스 창립자 줄리언 어산지 씨를 기소했습니다. 미 연방 법무부는 이날 성명에서 어산지 씨의 미국 송환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어산지 씨에게는 지난 2010년 미국 정부의 비밀 정보를 빼내기 위해 미군 정보요원 첼시 매닝 씨와 공모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당시 매닝 씨는 위키리크스 도움으로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 관련 정보를 대거 빼돌려 위키리크스 측에 넘겼습니다. 어선지 씨는 유죄로 판명될 경우 최고 5년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는 성범죄 혐의로 스웨덴에 송환될 위기에 처하자 지난 2012년 6월부터 영국 런던 주재 에콰도르 대사관에서 지내왔습니다. 영국의 EU, 유럽연합 탈퇴, 브렉시트 시한이 10월 31일까지 연장됐습니다. 영국 BBC 방송 등은 오늘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와 EU 정상들이 벨기에 브뤼셀에서 만나 영국이 합의 없이 EU를 떠나는 노딜 브렉시트 사태를 피하기 위한 시한 연장에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EU 정상들은 이날 시한 연장 범위를 놓고 5시간이 넘는 긴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EU 정상회의는 당초 메이 총리가 요청한 6월 30일까지 브렉시트 시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소집됐습니다. 한편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다수 회원국은 브렉시트 시한에 최대 1년까지 유연성을 두자는 도널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위장의 제안을 지지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북아프리카 나라 수단을 30년 동안 통치해온 오마르 알바시르 대통령이 군부 쿠데타로 축출됐습니다. 아와드 이븐 아우프 수단 국방장관은 11일 국영TV를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군이 바시르 대통령을 축출하고 체포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우프 국방장관은 이에 따라 군과 정보안보기구가 구성한 군사위원회가 2년 동안 수단을 통치하고 이후 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수단 군부는 또 3개월 동안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24시간 영공을 폐쇄하며 국경 통행로도 당분간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수단에서는 지난해 12월 정부의 빵값 인상에 항의하는 집회가 벌어진 뒤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가 4개월째 이어졌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막바지로 접어든 가운데 양측이 합의 이행을 점검하기 위한 새로운 기구를 만들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티브 무누신 미 재무장관은 10일 CNBC 방송과의 회견에서 협상에서 계속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행 장치와 관련해 매우 많은 합의를 이뤄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양측이 앞으로 도출될 합의에 대한 강제 이행 장치에 대해 거의 모두 합의했고, 앞으로 진행되는 문제들을 대처하기 위한 이행 사무소를 설치하는 데 합의했다고 문우신 장관은 설명했습니다. 문우신 장관은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직접 만나 협상을 마무리 짓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낙태를 한 여성과 의사 등을 처벌하는 낙태죄가 위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한국헌법재판소는 11일 산부인과 의사가 자기 낙태죄와 동의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와 270조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을 결정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판결문에서 관련 법조항이 태아의 생명보호라는 공익에 대해서만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우위를 부여해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BOA 세계뉴스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2일 금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김현숙입니다. 전 세계 중산층의 살림살이가 과거보다 어려워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산층이란 말 그대로 중간 정도의 재산을 갖고 있는 계층인데요. 쉽게 말해 크게 부자는 아니지만 먹고 살 걱정은 하지 않는 사람들로 최근엔 월급을 받는 직장인 가구를 지칭하기도 하죠. 자, 그런데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압박받는 중산층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서 전 세계 중산층이 줄어들고 있고 여러 고충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OECD는 중산층을 한 국가에서 중간소득의 75%에서 200%인 가구들로 잡고 있는데요. 지난 1980년대 중반만 해도 OECD 회원국에서 중산층 비율은 64%였지만 2010년대 중반에는 61%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또 지금 60, 70대인 베이비붐 세대는 68% 이상이 중산층이지만 20, 30대인 밀레니얼 세대는 60%를 조금 넘는 걸로 나타났다고 하네요. 이 보고서는 젊은 세대들의 중산층 진입이 과거보다 어려워진 점과 함께 집 가격과 주거 비용의 상승세가 소득의 증가세보다 훨씬 빠르게 상승한 걸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었습니다. 보고서는 중산층이야말로 국가의 정치, 경제적 안정성을 높이는 필수 동력인 만큼 중산층의 위기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인물 아메리카를 보내드립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이곳 워싱턴은 현재 17도로 맑은 날씨 보이는데요. 북한은 오늘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7도에서 8도, 낮 최고기온은 9도에서 19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 밖바다에선 0.5에서 1m를 이겠고 서해북 밖바다는 0.5m를 이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죠. 먼저 평양은 3도에서 18도, 신의주는 4도에서 16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4도에서 18도, 함흥은 3도에서 19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5도에서 14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앞서 전 세계 중산층이 살기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매일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열심히 일하는 이 중산층 직장인들의 고충을 노래한 노래 9 to 5 첫 곡으로 들어보시죠. 돌리 파튼이 부릅니다.
popping, shower and the blood starts pumping. Out on the streets, the traffic starts jumping with folks like me on the job from 9 to 5. Working 9 to 5, what a way to make a living. Barely getting by, it's all taking and no giving. They just use your mind and they never give you credit. It's enough to drive you crazy if you let it. 9 to 5, for service and devotion. You would think that I would deserve a fair promotion. Watch him shatter. You're just a step on the boss man's ladder, but you got dreams he'll never take away. In the same boat with a lot of your friends, waiting for the day your ship will come in and the tide's gonna turn and it's all gonna roll your way. Working 9 to 5.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예, 폭로 전문 인터넷 사이트 위키리크스 공동 설립자 줄리안 어산지 씨가 영국에서 도피 생활 7년 만에 체포됐습니다. 아프리카 수단에서 군사정변이 일어나서 오마르 알바시르 대통령이 30년 권좌에서 물러났고요. 또 9억 명의 유권자가 참여하는 인도 총선이 11일부터 시작됐는데요. 이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위키리크스 설립자 줄리안 어산지 씨가 체포됐군요.
네, 이 폭로 전문 인터넷 사이트 위키리크스의 공동 설립자인 줄리안 어산지 씨가 11일 영국 경찰에 전격 체포됐습니다. 이 현지 외교공관에서 몸을 피한 지 7년 만입니다.
네. 자, 줄리안 어산지 씨 그동안 영국 주재 에콰도르 대사관에 머물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 어산지 씨는 스웨덴 경찰의 수배를 피해서 지난 2011년 이 정치적 망명을 요청했는데요. 이 런던 주재 에콰도르 대사관으로 몸을 피한 이래 지금까지 계속해서 머물러 왔습니다. 하지만 대사관 측이 이번에 보호 조처를 철회하고 이 경찰의 진입을 허용함에 따라 이 붙잡힌 건데요. 11일 이 어산지 씨는 긴 수염에 초췌한 모습을 보이면서 영국 경찰들에 둘러싸여서 대사관 밖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네. 자, 7년 넘게 어산지 씨를 보호해왔던 에콰도르 정부가 왜 갑자기 이 보호 조처를 철회한 걸까요?
예, 이 망명과 관련한 국제 규정을 어산지 씨가 반복적으로 위반했기 때문에 이 외교적 보호 조치를 철회했다고 레닌 모레노 에콰도르 대통령이 설명했는데요. 에콰도르 정부는 지난해 3월 어산지 씨가 러시아 이중 간첩 암살 시도 사건을 비롯한 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들을 이 소셜미디어에 올려서 이 내정 간섭 금지를 비롯한 망명자의 의무사항을 추가시킨 바 있습니다.
네. 자, 줄리안 어산지 씨의 거취를 놓고 여러 정부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데, 자, 줄리안 어산지 어떤 인물입니까?
네, 올해 47살이 된 호주 국적인입니다. 여산지 씨는 지난 2006년 공동 설립한 위키리크스는 이 폭로 전문 사이트인데요. 이 익명의 제보자들에게 정보를 받거나 이 자체적으로 수집한 이 사적인 정보를 공개하는 웹사이트로 이 수많은 기밀 문서를 공개해왔습니다. 특히 지난 2010년에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관련된 미국 정부 기밀 문서 수만 건을 이 사이트에 올려서 미국으로부터 1급 수배 대상에 올랐는데요. 이후에도 이 미국 민주당 전국위원회 관계자들 사이에 오갔던 전자우편과 이 녹음 파일 등을 공개해서 큰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성범죄 혐의도 받았다고요?
네. 2010년에는 스웨덴에서 여성 두 명을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스웨덴 당국의 체포영장을 받았는데요. 영국 대법원이 이 스웨덴 송환 판결을 내리자 런던 주재 에콰도르 대사관으로 피신해서 7년째 망명자 신분으로 건물 안에서 머물러 왔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 런던 경찰이 체포한 건 스웨덴 당국의 수배에 따른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스웨덴 당국은 지난 2017년 여산지 씨의 성범죄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고 수배도 철회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앞서 2012년 스웨덴 법원의 출석 요구를 거부한 데 따른 체포영장은 아직 철회하지 않은 상태인데요. 이 런던 경찰은 어산지 씨의 체포가 법원의 출석 요구 거부에 따른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네, 자 어산지 씨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미국 법무부가 11일 미국 정부기관 컴퓨터를 해킹해서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어산지 씨를 기소했습니다. 이번 체포는 미국과 영국 사이의 범죄인 인도 조약을 근거로 집행됐다고 관련 보도자료에서 미 법무부가 설명을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일각에서는 어산지 씨가 당장은 영국에서 사법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이후에는 미국으로 건너와서 사법체계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편 모레노 에콰도르 대통령은 이번 체포에 동의하기 전에 영국 정부로부터 어산지 씨가 사형을 받을 수 있는 나라로는 송환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구촌원의 다음 소식입니다. 자, 아프리카 수단에서 군사정변이 일어났군요.
네, 이 수단 군부가 11일 정권 전복을 선언하고 오마르 알 바시르 대통령을 모초에 구금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아와드 이븐 아우프 국방장관이 이날 국영 텔레비전 담화를 통해 밝힌 내용인데요. 30년 독재자이자 철권 통치자였던 바시르 대통령이 축출됐다고 각국 언론이 긴급 타전하고 있습니다.
네, 자 30년 만에 축출된 바시르 대통령 어떤 인물입니까?
예, 지난 1989년 쿠데타로 수단의 정권을 잡은 군인 출신입니다. 의회를 해산하는 등 초법적인 통치를 이어왔는데요. 이 재임 기간 내내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가 빈번했습니다. 특히 지난 2011년에는 이 중동 일대 국가들에서 민주화 요구가 본물 터졌던 이 아랍의 봄 시위에 이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기도 했는데요. 이 시위가 수그러들자 없던 일로 하고 지금까지 계속 권력을 지켜왔습니다.
네, 자, 국제사회에서는 바시르 대통령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국제사회도 비민주적인 지도자로 보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통치 기간에 아주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국제사회가 파악하는데요. 21세기 최대의 반인륜 사건 중 하나로 꼽히는 다르푸르 학살 사태와 관련해서 지금 이 바시르 대통령이 국제형사재판소에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상태입니다.
네, 자, 다르푸르 학살 사태 이게 어떤 일입니까?
예, 정부가 지원하는 이슬람 민병대가 수단의 주요 도시인 다르푸르에서 살인과 고문, 약탈, 성폭행 등을 무차별적으로 자행했던 사건입니다. 그 결과 2003년께부터 수년 동안 사망 30만 명 이상, 난민 200만 명 이상을 포함해서 막대한 피해를 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그 사건에 대한 책임을 왜 바시르 대통령에게 묻는 겁니까?
네, 이 같은 만행을 저지른 이슬람 민병대를 조직하고 지원한 책임이 바로 이 바시르 대통령에게 있다는 건데요. 이 수단은 아프리카 대륙 북쪽에 있어서 이 중동 이슬람 세력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이 이슬람계 민병대가 아프리카 토착민 중심의 수단 해방군과 오랫동안 내전을 벌여왔는데요. 그런데 이 바시르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이 바로 이 이슬람 세력이고요. 이 집권당인 국민회의 내부에 이슬람 운동이라는 계파 이탈을 중심으로 정권을 꾸려왔습니다.
네. 자, 바시르 대통령이 축출된 데 대한 수단 국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일단은 이 적극적으로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이 빵값 인상 등에 항의하는 정권 퇴진 요구 집회가 수단 전역에서 지금까지 넉 달 동안 진행됐는데요. 드디어 정권이 무너졌다. 우리가 이겼다라고 외치는 시민들이 11일 수도 하르툼에 있는 군사령부 앞에 집결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습니다. 이 한 시민은 모든 사람이 지금 독재자의 종말에 기뻐하고 있다. 하르툼 시내 전체가 잔치를 벌이는 것 같다고 영국 BBC 방송에 밝혔는데요. 미국의 CNN 방송도 이 하르툼 도심에 수천 명이 모여들어서 새 시대, 새 나라, 구호를 외치면서 환호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군부의 행동을 시민들이 지지하는 건가요?
전폭적인 지지로 보긴 힘들 것 같습니다. 바시르 정권의 축출은 환영하지만 군사정부 연장을 경계하는 모습이 역력한데요. BBC 방송은 수단 국민이 30년 동안의 군사정권에 지쳐있다고 전했습니다. 한 시민은 쿠데타를 주도한 국방장관이 바시르를 대체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는데 이같이 된다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현지 국영 알 아라비아 방송에 말했습니다.
네, 자 국방장관이 중심으로 군사정권이 이어질 거라고 보는 그 근거는 뭡니까?
이 바시르 대통령이 퇴진을 놓고 군부와 거래를 했다는 이른바 친위 쿠데타 가능성을 일부 외신이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번 쿠데타를 이끈 국방장관이 바시르 정권의 2인자였기 때문인데요. 다시 말하자면 이 물러난 대통령과 이 대통령을 축출시킨 국방장관이 실상은 한편이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아우프 국방장관은 다르푸르 학살 사태 책임에서도 자유롭지 않은 인물인데요. 이 사건에 대해서 미 재무부가 2007년 단행한 제재 대상에 올라서 지금까지 모든 자산이 동결된 상태입니다.
네. 자, 앞으로 수단 군부는 그럼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네, 앞으로 2년 동안 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과도기 통치를 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뒤에는 이 새 정부 구성을 위한 자유선거를 치르겠다고 11일 담화에서 설명했는데요. 이 수단의 정보보안당국은 이날 전국에서 모든 정치범을 석방시킨다고도 밝혔습니다. 또한 이날부로 이 수단의 헌법 효력을 정지시키고 당분간 국경을 폐쇄시키는 사실상의 비상계엄령도 선포했습니다.
네, 자 헌법을 정지하고 국경을 막는 그 이유가 뭔가요?
질서를 유지하겠다는 명목입니다. 이 수단 군부는 11일 담화에서 지난 4개월 동안 반정부 시위를 벌인 시민들의 열망을 이해는 한다면서도 앞으로 나라가 혼란에 빠지도록 이번에 군부가 놔두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현 사태를 바라보는 국제사회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아직까지는 이 쿠데타에 대한 입장을 주요 국가들이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미국과 영국, 노르웨이 정부는 지난 9일 이 공동 성명을 통해서 바시르 정권의 이 평화적 권력 이양을 촉구했는데요. 이 넉 달 동안 계속된 정권 퇴진 요구 시위로 수단에서 인명 피해가 속출했기 때문에 수단 정부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구촌 오늘의 마지막 소식입니다. 인도에서 총선이 시작됐군요.
네, 이 세계 2위의 인구 대국이죠. 인도에서 11일 총선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국회의원 총선거에는 약 9억 명에 달하는 유권자가 참여할 전망인데요. 이 주요 매체는 13억 5천만 인도 국민의 미래를 가늠할 세계 최대의 민주주의 선거라는 표현으로 이번 총선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중국이 인구 1위 국가이긴 하지만 이 형식적인 선거로 전국 인민대표대회 대표들을 뽑 기 때문에 이 민주주의 국가 가운데서는 인도가 이 세계 최대이고 세계 최장의 민주주의를 자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선거가 최대 규모인 건 알겠는데 최장이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네, 워낙 인구가 많기 때문에 이 유권자의 수가 많아서 이 선거 관리 인력도 모자라다 보니까 이 총선을 치르는 기간이 한 달이 넘습니다. 이번 총선은 전국 이 29개 주와 여러 연방 직할지에서 543명에 달하는 연방 하원 의원을 뽑게 되는데요. 이 전국에 설치되는 투표소만도 100만 개가 넘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 번에 걸쳐서 이렇게 투표가 진행되는군요.
맞습니다. 일단 이 총선이 시작된 11일에는 우타르 프라데시, 웨스트 벵골을 비롯한 20개 주와 연방 직할지에 속한 90여 개 지역구에서 투표를 진행하고요. 다음 달 19일까지 총 7차례에 걸쳐서 전국 선거구에서 투표를 속개하게 됩니다. 또 11일 투표가 진행되는 곳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선거운동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예. 자, 한 곳에서 선거를 치르는 동안 다른 곳에서는 그럼 선거 유세를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투표 개시 이 48시간 전에만 유세를 종료하면 되기 때문인데요. 또 한 지역구 안에서도 하루에 투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며칠 동안 계속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타르 프라데시주에서는 주 인구가 2억 명이나 되기 때문에 7차례 투표를 치르게 됩니다.
네, 그럼 총선 결과는 뭐 다음 달 말에 돼서야 나오겠군요.
그렇습니다. 개표는 다음 달 23일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날 이 차기 총리가 누가 될지도 윤곽이 대충 나올 전망입니다.
예, 자 이번 총선에서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재선을 노리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난 2014년 총선에서 압승하면서 총리로 선출됐던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5년 만에 이번에 재선에 나섰는데요. 현지 주요 매체는 이번 총선의 전체적인 판도는 이 모디 총리가 이끄는 집권 인도 국민당과 인도 국민회의의 대결 구도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이 두 당은 여러 지방 군소 정당들과 연대해서 국민민주연합 그리고 통일진보연합으로 맞서고 있는데요. 인도는 의원 내각제 국가이기 때문에 하원에서 과반을 차지한 정치 세력이 총리를 내세워서 정권을 운영하게 됩니다.
네, 자 이번 총선 결과 전망 어떻습니까?
네, 이번에도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 국민민주연합이 과반 의석을 확보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현재 국민민주연합은 하원 545석 가운데 340여석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지난 총선 때보다 이번 총선에서 의석수가 줄어들 수는 있지만 과반 확보는 무난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이 모디 총리는 지난 2014년 총선에서 이 서민 생활 향상을 공약으로 이 서민층의 확고한 지지를 받으면서 당선이 됐는데요. 이 재임 기간 중에 농촌 문제와 실업률이 불거지면서 승리를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월 말에 이 파키스탄과의 군사적인 충돌이 벌어지면서 지지율이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종수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민주당 대선 후보들 가운데 선두주자인 버니 샌더스 연방상원의원이 단일 건강보험 제도인 메디케어 포 올 수정안을 공개했습니다. 미국 경제에는 통화 정책적 측면에서 견실하다고 연준 고위관리가 밝혔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환경운동가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가스와 석유 개발 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한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의원이 메디케어 포 올 안을 수정해서 공개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샌더스 의원은 10일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메디케어 포 올 수정안을 공개했습니다.
The American people want and we are going to deliver a Medicare for all single payer system.
네, 샌더스 의원은 미국인들이 단일 보험 제도인 메디케어 포 올을 원하고 있다면서 이런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료 서비스 제공자와 보험업계의 탐욕과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행위에도 맞서 싸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네, 자, 이 메디케어 포 올이 뭡니까?
네, 이 모든 사람을 위한 메디케어란 뜻인데요. 이 메디케어는 65살 이상 노인을 위해서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건강보험 제도를 말하죠. 그러니까 이 노인들을 위한 건강보험 제도를 모든 미국인을 대상으로 확대해서 누구나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한다는 건데요. 필수 예방 조치에 대해서는 연방 정부가 전국적으로 유일한 건강보험 제공자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네, 현재 미국인들은 대부분 민간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건강보험을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보험이 없는 사람도 많은데요. 이 보험료가 좀 비싸서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네. 샌더스 의원은 주요 국가들 가운데 건강보험을 국민의 권리로 보장하지 않는 나라는 미국이 유일하다고 지적하면서 이런 부끄러운 상황을 끝낼 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예. 자, 그럼 이 전임 오바마 행정부 때 도입된 그러면 오바마 케어와 샌더스 의원의 안이 어떻게 다른 겁니까?
네, 오바마 케어는 전 국민 건강보험 제도지만 연방정부가 직접 건강보험을 제공하는 건 아닙니다. 정부가 일종의 이 창구 역할을 할 뿐 민간 보험회사에 가입하도록 하는 건데요. 다만 모든 미국인이 건강보험에 가입할 것을 의무화했었고 이를 어기는 사람은 벌금을 내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 조항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철폐됐고요. 이에 따라서 현재 이 오바마 케어 위헌 소송이 또 진행되고 있죠.
네. 앞서 수정안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셨는데 이 샌더스 의원이 메디케어 보호를 추진하고 나선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2016년 대선 때부터 비슷한 얘기를 했고요. 또 지난 2017년에 처음 법안을 내놓았습니다. 사실 지난 대선 때는 매우 급진적인 안으로 받아들여졌었는데요. 뭐 민주당 내에서도 지지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많이 달라졌죠. 이 민주당 대선 후보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10일 기자회견에 참석한 커스틴 질리브랜드 상원의원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Healthcare must be a right, not a privilege, because it is what we believe. It's what our country needs.
네, 질리브랜드 의원은 건강보험은 특권이 아니라 권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어떤 경우에도 누릴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질리브랜드 의원 외에 엘리자베스 워런, 카말라 해리스, 코리 부커 상원의원 등 다른 민주당 대선 후보들도 이 메디케어 포 올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샌더스 의원의 안이 법으로 제정되려면 연방 의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전망이 어떻습니까?
네, 사실 현재로서는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뭐 일단 상원 같은 경우는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어서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또 하원에서는 민주당 지도부의 반응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 막대한 비용 큰 문제로 지적되는데요.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30조 달러에 달하는 비용이 들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런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또 구체적으로 사람들이 어떤 혜택을 받게 되는지 알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트럼프 행정부는 오히려 민간 보험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전임 오바마 행정부 때 도입된 오바마 케어, 이 전 국민 건강보험 제도 역시 폐지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백악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이 성명을 냈는데요. 이 메디케어 포 올 법안은 연장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1,800만 미국인들이 가입해 있는 민간 건강보험을 없애는 조처라며 비판했습니다. 또 미국 경제가 휘청거리고 후손들이 막대한 빚더미에 앉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아메리카나우 이번에는 경제 관련 소식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미국 경제 성장이 둔화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 괜찮다는 의견이 또 나왔군요.
네, 그렇습니다.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한 말인데요. 윌리엄스 총재는 11일 뉴욕에서 열린 주택개발 관련 회의에서 순전히 통화 정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미국 경제는 견실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좀 더 많은 사람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려면 정책 위반자들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저 윌리엄스 총재는 그럼 어떤 근거에서 미국 경제가 견실하다고 보는 걸까요?
네. 미국 경제가 계속 성장하면서 최장기간 기록에 다가가고 있고 또 실업률 역시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윌리엄스 총재는 물가 인상률 역시 연방준비제도가 목표로 하는 2%에 근접하다고 설명했는데요. 연방준비제도는 미국의 중앙은행 역할을 하는 기관이고 그 산하에 지역별로 12개 은행이 있습니다.
네, 뭐 사실 지난달에 고용통계도 꽤 잘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5일 미국 노동통계국이 발표한 데 따르면 3월 한 달 동안 비농업 부문에서 일자리 19만 6천 개가 추가됐는데요.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2만 개 정도 더 많았습니다. 이 기간 실업률은 전달과 마찬가지로 3.8%를 유지했는데요. 3.8%라면은 뭐 완전 고용 수준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모두 다 취업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완전 고용이라고 하죠.
네. 자, 그럼 이번에 주간 실업수당 청구 보고서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거의 50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노동부는 11일 지난주에 새로 실업수당을 청구한 사람이 19만 6천 건으로 전주보다 8% 8천 건 줄었다고 발표했는데요. 지난 1969년 10월 이후 가장 적었다는 겁니다. 이런 수치 역시 이 미국 고용시장이 여전히 탄탄하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네. 자, 경제가 아주 견실하다는 건 통화 정책 위반자들이 일을 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텐데 또 모두가 또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네. 사실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그동안 연준 정책을 여러 차례 비판했습니다.
네.
지난해 연준이 기준금리를 여러 차례 올리자 경제성장에 장애가 된다면서 불만을 표시했고요. 또 금리를 올리지 말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연준은 지난해 말에 이 미국 경제가 둔화할 조짐을 보이자 속도 조절에 나섰는데요. 지난 3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했고 또 원래 계획과는 달리 올해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네. 자, 마침 연준의 통화정책기구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3월 회의 녹취록이 10일 공개가 됐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지금 말씀드렸듯이 뭐 연준 이사 대부분이 올해 기준금리를 현행 수준인 2.25에서 2.5%로 유지하겠다는 뜻을 보였는데요. 세계 경제 둔화에 따른 우려 때문이라고 합니다.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도 11일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인내할 여지가 있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고용시장에는 긍정적인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본다면서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을 약 2%로 예상했습니다.
네, 자,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 이사 2명을 새로 지명을 했는데 논란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뭐 민주당 쪽에서 항의가 나오고 있는데요.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는 지난 9일 지명자들이 연준 이사를 맡을 만한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연준 임무는 정치적인 정책이 아니라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곳인데 두 사람은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길래 그렇다는 겁니까?
네. 허먼 케인 씨와 스티븐 무어 씨 두 사람인데요. 케인 씨는 피자 업체 최고 경영자 출신으로 2012년에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 도전한 경력이 있습니다. 또 1990년대에는 캔사스시티 연방준비은행 이사와 또 이사장을 맡은 일도 있었죠. 또 다른 지명자인 무어 씨는 보수파 경제학자로 또 논평가로 활동하고 있고 트럼프 선거 캠프에서 경제 자문을 지내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또 이 케인 씨, 보이는 부인을 하지만 성추행 혐의를 받은 일이 있고요. 또 무어 씨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아서 또 논란이 됐습니다.
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두 사람 다 경제를 아주 모르는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왜 자질 부족 얘기가 나오는 걸까요?
네. 케인 지명자 같은 경우 캔자스시티 연은 관리를 지냈지만 미국 전체에 대한 이 통화 정책이라든가 세계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정책을 다룬 경험이 없습니다. 또 두 사람 모두 금리 인상에 반대하는 시각을 갖고 있는데요. 따라서 연준의 금리 인상에 계속 불만을 나타내온 트럼프 대통령이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을 연준 이사로 지명했다는 그런 비판이 나온 겁니다. 연준의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거죠.
네, 백악관은 이런 비판에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레리 커들러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CNN 방송 인터뷰에서 두 사람을 옹호했는데요. 케인 지명자와 무어 지명자가 모두 매우 똑똑한 사람들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원하는 사람, 같은 철학을 가진 사람을 연준 이사회에 앉힐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두 지명자는 모두 상원 인준을 받아야만 정식으로 이사 자리에 오를 수가 있는데요.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이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들 가운데 4명이 이 케인 씨를 지지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은 뭐 인준이 거의 불가능해지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10일 케인 지명자가 훌륭한 사람이라면서도 상원 인준 과정을 그대로 밟을지는 본인에게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행정명령에 서명했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10일 석유와 가스 송유관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각 주정부가 환경보호를 이유로 송유관 사업을 막기 힘들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왜 이런 행정명령이 나온 겁니까?
네, 지난 몇 년 동안 뉴욕주와 워싱턴 주정부가 이 새로운 송유관 사업을 중단시킨 일이 몇 번 있었는데요. 그러자 이 화석 연료 업계가 크게 반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이 필요한 에너지 관련 기관시설 사업이 특수이익단체와 급진적인 환경보호운동가들, 이 관료주의 때문에 저지된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뉴욕과 워싱턴 주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중단시켰습니까?
네. 2017년에 워싱턴 주정부가 공해와 철도 안전, 교통 체증 등을 이유로 석탄 부두 건설을 가로막았습니다. 뉴욕주에서는 하천과 습지대 보호를 이유로 가스관 사업을 또 중단시켰는데요. 뉴욕주 사업 같은 경우 연방정부가 지난 2014년에 이미 승인한 것이었는데 주정부가 가로막은 겁니다.
네. 자, 그런데 뉴욕과 워싱턴은 모두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이끄는 곳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주를 꼭 집어서 비판했는데요. 뉴욕주 정부의 방해 행위가 국가에 해를 끼친다고 말했습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이번 행정명령에 대해서 연방정부의 권한 남용이고 환경보호를 위협하는 조처라고 규탄했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이 두 개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네. 첫 번째는 환경보호청 EPA가 수질오염 방지법을 위한 새로운 규정을 만들기 전에 주정부 또 원주민 인디언 부족과 만나서 논의하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허가받은 수송 열차를 통해서 액화 천연가스를 운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그런 규정도 만들 것을 제안했습니다.
네, 두 번째 행정명령은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 국경 넘어 에너지 개발 사업을 활성화하는 내용인데요. 이런 사업의 경우 현재는 이 국무장관이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최종 승인 권한을 대통령에게 줬습니다. 석유가스 산업계는 이런 조처에 따라서 더 많은 미국인이 천연가스를 이용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리키 마틴의 노래입니다. 그녀는 당신을 광란의 삶을 살게 만들 거라고 노래하는 Living La Vida Loca 들어보시죠.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인물 아메리카가 방송됩니다. 네,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인물에 대해 알아볼까요?
오늘은 미국은 물론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는 미국 민요를 많이 만들어낸 스티븐 포스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인이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은 이 노래 오 수세너를 알고 또 즐겨 부릅니다. 어린아이들은 일찌감치 학교에서 이 노래를 배웁니다.
나는 엘라베마에서 왔어요. 벤조를 무릎에 올려놓고 나는 루이지애나에 갈 거예요. 내 진실한 사랑을 보기 위해 내가 떠난 날 밤새도록 비가 내렸죠. 오 수제너 나를 위해 울지 말아요.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는 이 노래를 작곡한 음악가가 바로 스티븐 포스터입니다. 포스터는 1840년대와 50년대 200곡이 넘는 노래를 작곡했습니다. 포스터는 정식 음악 교육을 받지는 못한 사람이죠. 그런데도 명곡들을 많이 만들어냈으니까 천성적으로 뛰어난 음악적 재능을 갖고 있었다고 해야겠죠.
네, 포스터는 여러 가지 악기를 혼자 익혔고 어떤 곡이든 한 번만 들으면 연주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불과 14살 때부터 작곡을 시작했는데 첫 번째로 큰 인기를 끈 노래 오 수제너를 작곡한 건 1849년 그의 나이는 불과 23살 때였습니다.
놀라운 일이네요. 포스터는 1826년 7월 4일 미국 동부 피츠버그에서 태어났습니다. 본명은 스티븐 콜린스 포스터였습니다. 위로 누나가 셋, 형이 여섯이나 있었습니다.
포스터는 1850년 제인 맥도웰이란 여성과 결혼했습니다. 그가 작곡한 여러 곡들 중에는 사랑에 관한 게 많습니다. 그중 하나가 갈색머리 진입니다. 한국에서는 금발의 제니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한 송이 들국화 같은 제니, 바람에 금발 나부끼면서 오늘도 예쁜 미소를 보내면 굽이치는 강 언덕 달려오는데 구슬 같은 제니 목소리에 작은 새도 가지에서 노래해. 아, 한 송이 들국화 같은 제니, 금발 머리 나부끼며 웃음 짓네. 한 송이 들국화 같은 제니, 바람에 금발 나부끼면서.
네, 이렇게 사랑의 감정을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노래를 작곡한 시기는 사실은 부인과 헤어질 때였다고 합니다.
네.
포스터 곡들 중에는 민스트럴 쇼라는 것을 위한 것도 약 30곡이 있습니다.
민스트럴 쇼란 남북전쟁 전후에 유행했던 오락쇼 중 하나였습니다. 얼굴을 검게 칠한 백인들이 춤과 음악, 촌극 등을 섞어서 공연한 무대였죠.
이 쇼를 위해 작곡한 노래 중 하나가 캠프타운의 경주입니다. 1850년 포스터는 잘나가는 민스트럴 쇼단의 단장인 E.P. 크리스티와 단독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크리스티의 민스트렐은 포스터가 작곡한 새로운 곡은 모두 독점 공연한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런 계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 가장 성공적인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는 곡이 나왔습니다. 바로 Way Down Upon the Suwannee River, 수완이 강을 따라입니다.
Way down upon the Suwannee River.
수완이 강 따라 멀리 멀리 내려가는 길, 내 마음 언제나 향하는 그곳, 고향 사람들 머물던 그곳, 모든 창조물 위아래로 슬프게도 난 방황하네. 내가 떠도는 모든 세상 슬프고도 처량해.
1935년 이 노래는 미국 남부 지방인 플로리다 주의 공식 노래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포스터는 옛날의 추억과 살던 집을 묘사하는 노래도 여럿 작곡했습니다. 자, 그런데 북부 지방에 살았던 포스터가 이 남부의 포근한 집에서 살고 싶은 소망을 간절히 표현한 그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포스터는 어렸을 적에 아버지가 모든 재산을 날리는 바람에 한 집에서 오래 살아본 적이 없었다고 해요.
네.
뿐만 아니라 핏줄이 다른 식구들과 같이 살아야 하는 일도 자주 있었고요. 그래서 특히 내 집에 대한 그리움이 컸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노래의 하나가 켄터키 옛집이라는 노래입니다.
켄터키의 집에 햇빛 비치어 여름날 신나던 시절, 저새는 긴 날을 노래 부를 때 옥수수는 벌써 익었다. 마루를 구르며 노는 어린 것, 세상을 모르고 노나 어려운 시절이 닥쳐오리니 잘 쉬어라 켄터키의 집.
포스터는 노예제를 반대하는 소설 톰 아저씨의 오두막을 쓴 해리에트 비처를 위해 이 노래를 작곡했다고 합니다. 또 흑인 해방운동의 지도자인 프레드릭 더글라스는 이 노래를 아주 극찬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 곡은 또 켄터키 주의 주가, 그러니까 주의 노래가 됐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이 켄터키 주에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켄터키 더비라는 경마 같은 것을 포함해서 주요 행사가 있을 때는 다 같이 모여서 이 노래를 부르죠.
예, 자, 포스터는 미국에서 작곡만으로 생활하는 최초의 전업 작곡가였습니다. 하지만 살기가 좀 어려웠다죠.
네, 포스터는 작곡에는 뛰어났습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곡도 아주 적은 돈을 받고 판권을 넘기는 등 해서 돈벌이에는 영 재주가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아내와 딸을 제대로 보살필 수가 없었습니다.
1860년 포스터는 뉴욕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때는 그의 노래가 전처럼 인기를 끌지 못하던 때였습니다. 포스터는 생전에 술을 많이 마셨고 결혼도 파탄이 났습니다.
그러다 나이 불과 37살이던 1864년에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네.
포스터의 삶은 알코올 중독과 부채, 고독 등으로 슬프게 끝났죠. 그가 숨졌을 때 수중에 남아있는 돈은 겨우 40달러도 채 안 됐다고 합니다.
포스터가 사망한 뒤 그에게는 여러 가지 영예가 주어졌습니다. 포스터는 위대한 미국인 명예 전당에 음악인으로서는 맨 처음 헌정됐습니다. 미국 작곡가 중 작품 모두가 한꺼번에 모아 출판된 것도 포스터가 처음이었습니다.
매년 그가 사망한 날은 많은 사람들이 피츠버그에 모여서 예배, 음악 공연 등 추모 행사를 열고 묘지를 참배를 하고 있습니다.
포스터는 세상을 하직하기 불과 2주 전 마지막 곡을 남겼습니다. 마치 자신의 종말을 예견이라도 한 것 같은 이 노래는 그가 남긴 곡 중에 가장 아름답다고 하는 꿈꾸는 아름다운 그대입니다.
Beautiful dreamer, wake unto me. Starlight and dewdrops are waiting for thee.
꿈꾸는 예쁜 그대여, 깨어나 내게 오라. 별빛과 이슬들이 그대를 반기며 낮에 있었던 거친 이 세상의 잡음들이 이젠 모두 달빛의 자장가에 잠들었으니 꿈꾸는 예쁜 그대여, 내 노래의 여왕이여, 부드러운 노래로 청하는 나의 사랑 들어주오.
List while I woo. 자신의 인생은 고달팠지만 포스터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노래를 선물해주고 떠났습니다.
인물 아메리카, 오늘은 미국은 물론 세계적으로 많이 불리우는 미국 민요들을 만들어낸 스티븐 포스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쉽고 신나는 생활 영어 Speak Easy English가 이어집니다.
Hey everyone, I'm Nayoung and welcome to Speak Easy, where you can learn to speak easy English. 안녕하세요, 신나영입니다. 신나영의 신나는 영어 배워볼까요? 아, 열쇠 어디 갔지? 아, 신발 어디 갔지? 아, 회사 늦었는데? 아, 늦게 일어나서 회사 지각하고 이렇게 정신없고 불안할 때가 있죠. 정신 놓고 엉뚱하게 행동하다가 불안해질 때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Freak out. Freak out. Freak out. Freak out. 이 표현은 놀라다 또는 기겁하다라는 뜻인데요. 너무 좋을 때 또는 놀라거나 불안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서 I can't believe I got accepted to that school. I'm freaking out. 내가 그 학교 합격하다니 믿을 수가 없어. 좋아서 흥분돼. Thinking about the dentist just freaks me out. 치과는 생각만 해도 무서워. He freaked out once he realized he was late to the interview. 그는 인터뷰에 늦은 걸 깨닫고 기겁했어요. Freak out. Freak out. Freak out. Freak out. 오늘은 freak out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트위터 팔로우하는 거 잊지 마시고 궁금한 거나 질문 있으면 꼭 트윗해주세요. Hey everyone, I'm Nayoung. Thanks for tuning in. Stay easy and speak easy. Bye!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앞서 인물 아메리카 시간에 미국 최고의 민요 작곡가 스티븐 포스터에 관해 들으셨는데요. 미국은 물론 세계적으로도 애창되는 민요죠. 오 수제너, 비어즈 밴드의 목소리로 들으면서 전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 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해 김현숙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Louisiana, Susanna for to see. Oh, Susanna, oh, don't you cry for me. 'Cause I come from Alabama with the banjo on my knee. Well, it rained so hard the night I left, the weather it was dry. And it was so hard I froze to death. Susanna, don't you cry. Oh, Susanna, oh, don't you cry for me. 'Cause I come from Alabama with a banjo on my knee. America.